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독일 얘기입니다. 독일 얘기를 왜 갖고 왔냐? 요거 꿀잼이에요. 왜냐하면 독일이 최근에 징병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 징병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주제거든요. 자, 과연 어떤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징병제를 도입한다. 아직 도입한다고 본격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보여.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길까요? 가운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할 것 같은 바로 이제 그런 주제죠. 여러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답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독일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에 트럼프 행정부 이란 전쟁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사실상 우리의 관심에서 놀랍게도 끝나지 않았는데 멀어졌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란과 종전 협상을 협박하고 검토하고 수용할 것 같은데 반발해서 다시 협박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요걸 한 두 바퀴쯤 돌았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이제는 그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다시 협박의 단계에 왔습니다. 끝나면 주제로 좀 삼아보려고 그랬는데 뭐 검토 수용 끝나나 하면 반발 협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현재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란이 뭐 종전협상 한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독일 얘기하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모습 때문에 얼마 전에 메르츠 독일 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분명히 전략이 없다. 매번 빈손으로 돌아오잖아. 무슨 파키스탄에 가서 뭘 한다고 하는데 빈손이고, 무슨 뭐 그쵸 종전협상안 받았다는데 빈손이고, 뭐 협박 많이 했는데 빈손이고, 호르무즈 어떻게 할 것 같은데 뭐 돌아오는 게 없고, 이거는 전략이 없는 거야 라고 독일 총리가 이제 미국을 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 요즘 협상하는 거 보니까 그 이란 지도부, 특히 그 혁명수비대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히 굴욕을 당하고 있다. 망신이야. 뭐 하면 빈손이야. 뭐 하는 것도 완전 놀아나는 거 아니냐. 그들의 전략에, 이란의 전략에 미국이 놀아나는 것 같다. 라고 대학교 가서 이 연설 같은 거 하신 건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극 대노했습니다. 보통 대통령들이 대노하면은 참고 참다가 대변인이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죠. 대노하면 바로 SNS에 씁니다. 야, 여든이신데 나이가. 이거 쉽지 않은데. 보통 대노하신 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들은 SNS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이분은 좀 제 생각에 애견남이신 것도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겉모습은 굉장히 태토하신데 이걸 바로 SNS 쓰세요.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썼습니다. 메르츠 총리, 그는 망가진 자기 나라나 바로잡아라. 독일 말이야, 이거 맛이 가서 망가져 있는데 니나 잘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나 힘써라.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못 막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감히 미국한테 뭐라 그래?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완전히 무능했던 사람이다 라고 비판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것만 날린 게 아니라 화가 좀 많이 나셨어. 그 다음날 오늘의 주제에 연결되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화가 나신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다음날 독일에서 미군 병력 5,000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본인 SNS에 또 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독미군, 우린 주한미군, 저기 뭐 주일미군 그렇잖아요. 주독미군을 5,000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엊그제 나왔어요. 미국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서 독일에서 미군 약 5,000명을 철수시킬 것이다. 아무래도 그렇게 양 지도자가 좀 언성을 높인 게 영향을, 옛날부터 이런 얘기 하긴 했지만 바로 실행하는 거 보면은 그게 언성을 높인 게 좀 영향을 미쳤지 않나 생각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또 큰 뉴스인 거는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국가입니다. 가장 많은 미군이 아니라 압도적인 미군이 주둔해 있는 국가가 독일이에요. 무려 3만 6천 명이 가끔 올라갈 때도 있어. 순환되기 때문에. 3만 6천, 3만 8천 이 정도 되는 미군이 독일에 주둔해 있습니다. 주동 미군이 유럽에서 제일 커요. 그냥 압도적이야. 몇 배야, 몇 배. 유럽 전체 주둔 미군의 약 40%가 독일에 있습니다. 근데 이 3만 6천 명 중에서 5천 명을 뺀다 그런 거니까 이 주독 미군의 약 14%를 이번에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게다가 독일에는 미국의 핵무기도 있습니다. 유럽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꽤 여러 나라에 있는데 이게 뭐 이탈리아에도 있고 하죠. 독일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말 그대로 영국과 더불어서 미국의 최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미군을 감축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떴는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독일에서 미군 철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미군 철수를 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이탈리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스페인은 아주 왼수처럼 굴고 있죠. 스페인은 트럼프 대통령 까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란 전쟁 왜 있냐 요즘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실 텐데 혹시 미국은 거기도 철수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이탈리아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요. 스페인은 허러블한 나라, 끔찍한 나라예요. 당연히 미군 철수를 고려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놀라운 거는 독일의 분위기가 놀란 분위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사실 놀라웠습니다. 독일이 깜짝 놀라서 오! 야, 미군을 뺀다고? 어떻게?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응?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분위기야. 심지어 독일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견된 일이었다. 이제 우리 유럽인들은 안보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난 뭐 몇 개월, 지난 1년에 걸쳐서 계속 유럽 까고 계속 유럽 뭐 자주 국방해야 된다 그러고 유럽에서 미군 뺀다 그러고 니들 돈도 안 쓴다 그러고 무슨 뭐 유럽은 쇠퇴할 거라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문명이 뭐 말살될 것처럼 얘기하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 병력 철수는 예견된 일이었다라고 이제 담담하게 말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이제 속으로는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예전에 한번 나왔지만 현재 유럽 각국은 군대 병력 유지에 굉장히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병력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미군도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병력을 더 늘려야겠죠. 근데 이제 병력이 늘어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유럽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병력을 줄여왔어요.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줄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흐름을 바꿔야 되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미국이 이란하고 전쟁하고 미국이 저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 병역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세지 슈컬드 났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징병제 도입의 물결이 있는데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꽤 여러 나라가 징병제를 합법화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작은 나라들이에요. 등치 기준으로 라트비아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가장 무섭죠. 의무 병역제를 재도입했고 프랑스도 2026년까지 자원 병역제라는 거를 복원할 예정입니다. 어? 프랑스가 징병제로 갑니까? 프랑스가 징병제로 가는 건 아니고 제한적인 형태의 병역 제도가 도입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징병제로 가기 직전의 제도예요. 그건 뭐냐? 프랑스가 도입한다는 제도는 독일도 현재 2단계인데 자원 입대입니다. 월급 많이 줄게 자원 입대해라. 자원 입대하면 월급도 많이 주고 그거를 너의 뭐 커리어로 인정해줄게. 뭐 아니면 나중에 뭐 프랑스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어드밴티지 같은 걸 줄 수 있겠죠. 군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면 젊은 남녀가 10개월간 유급 군사훈련에 자원 입다가 지금 프랑스가 요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도입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미군이 빠진 가장 직접적인 국가잖아요. 독일 정부는 사실 작년부터 얘기를 했죠. 독일군을 유럽 최강의 정규군으로 재건하겠다. 이게 현재 독일의 스탠스입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최강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적당한 최강의 그 정규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작년부터 독일은 국방비 무제한 지출이란 걸 선언을 했습니다. 국방비 한도 캡을 없앴어요. 국방비를 대단히 크게 늘리겠다. 그래서 2025년 독일의 군사비 지출은 무려 24%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4분의 1만큼 늘린 거예요. 당분간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일 걸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독일의 군사비 지출은 이미 세계 4위입니다.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올라갔죠.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더 강력한 병역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오늘의 주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법안의 내용은 이래요. 만약에 병역 자원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병 대상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결정은 안 했어요. 어디까지인지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병역이 이만큼 필요해. 예를 들면 여기에 목표는 30만인데요. 군대가 30만이 필요해. 근데 병역 자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20만밖에 안 될 것 같아. 어? 그럼 10만을 어떻게 하지? 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독일이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냐? 30만인데 20만은 부족할 것 같아. 자, 이런 걸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군대 몇 명이 나올까? 이거를 조사해야겠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독일은 새로운 병역 정책이 들어섰는데 그건 뭐냐? 일단 18세가 되면 지금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독일 남성은 18세가 되면 병역 이행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군대 갈 건지 예스와 노우를 표시해야 돼요. 이걸 왜 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30만이 목표인데 20만일지 30만일지 이걸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아야 우리 병역 제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너희한테 설문조사를 해볼게. 지금 독일 남성들이 모두 예스와 노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받는 18세 독일 청년들은 좀 불안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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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부족하게 나올 것 같은데 너희들 이거 김병재의 기반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거 보세요. 우린 30만이 필요한데 애들이 예스를 20만밖에 안 했어요. 10만이나 모자르네요. 근거자료 쓰려고 이거 이거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일단 불만이 팽배해 있고요. 게다가 그 불만에 더해서 불안감까지 오게 만든 건 2027년 7월 1일부터 내년도부터는 이제 2008년생 이후에 태어난 남성은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어서 와. 그거 어서 와 어서 와. 어이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거 가서 받으면 돼. 이렇게 뭐 그쵸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안 보여요. 7 뭐 6 아 이쪽 또 다른 거 7 6 뭐 하면 됩니다. 뭐 별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 신검이 추가돼요. 자 서서히 스텝을 밟아 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는 군대 안 갈 겁니다. 노우라고 표시했어요. 신검 안 받을게요. 안 돼요. 의무화입니다. 일단 네가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도 알아야겠다는 거야. 저는 군인 안 가. 노우했으니까 안 갈 거니까 신검 안 해. 너는 바로 징집이 가능한 앤지 일단 신체검사를 통해서 뭐야 얘는 3급 4급이잖아. 야 너는 빼줄게. 이건지 아닌지를 일단 알아야. 알아야 뭐 그 다음에 강제로 징집할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은 의무 징집이 되면은 어쨌건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신체 검사가 의무입니다. 노라고 해도 받아야 돼요. 게다가 독일 청년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조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아 한국인이라면 잘 알고 있어요. 17세 이상 남성이 되면 이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국방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거? 너희는 아직 3개월 이상이네? 조금 있으면 해외 나갈 때마다 받아야 될 수 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독일한테. 남성이 이제 병역 의무를 하기 그런 때가 되면은 해외 체류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통과가 됐죠. 물론 지금까지 얘기 드렸지만 아직 독일이 본격적인 징병제란 건 아닙니다. 아직은 그냥 자원복무야. 현재 기준으로는 프랑스처럼 자원복무인데 부족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진행된 스탠스를 보니까 부족하면 뭔가 바꿀 것 같죠. 의무 군사 복무가 고려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물론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독일의 자원 입대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1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짧다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대는 한 달도 힘든 거예요. 이게 6개월, 11개월을 짧다고 야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11개월 다시 가라 그러면 아우 절대 안 갈 거예요. 이것도 힘든 겁니다. 제 생각이 힘든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돼서 거기 가서 단체 생활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기 때문에 독일 청년들은 6개월에서 11개월도 자신들의 짐을 씌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독일 청년들이 최근에 요 정도가 발표됐는데도 대단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징병제로 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그렇죠. 수많은 독일 청년들이 지금 반발 시위에 나서고 있어요. 작년부터 사실은 불거졌는데 예를 들면 2025년 12월 요게 의무 병역 반대 시위입니다. 베를린에서 실제로 수천 명, 각 도시에서 뭐 3천에서 5천 명 단위의 청년들이 모여서 병역 반대 시위 같은 걸 계속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해외 언론들이 인터뷰 딴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대단히 강한 말들이 나와요. 대단히 화가 난 말들이 나오는데 몇 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참고로만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인생의 반년을 막사에 갇혀서 훈련과 복종 그리고 살인을 배우는 데 보내고 싶지 않다. 그거 신성화 국방의 의무인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은 제 생각에 지금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자기 나라 자기가 지키러 가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고요.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화가 많이 났다 그럽니다.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 대도시에서는 수천 명이 반대 시위를 했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시위에 동참하는 일 그리고 요즘에 독일 베스트셀러 책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온대요.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독일 큰일 났다. 야, 독일 큰일 났는데? 야, 독일 괜찮아? 야, 무슨 베스트셀러 제목이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고. 한국과 완전 다르네. 야, 우리는 그 말이야. 국가와 민족을 향한 그 충성심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병역금을 다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막상 도입되면은 또 달라지겠죠. 도입되기 전에가 가장 이제 불타오를 때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분노하며 거리에 뛰쳐나온 건 누구일까요? 당연히 10대와 20대의 청년들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들이 뛰쳐나왔나? 30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뒤로 가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뛰쳐나왔냐? 라는 건 또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뭐 당연하겠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독일 국민 60%가 징병제에 동의해요. 하자. 저는 이거는 근데 이거를 저걸로 결정하면 안 되지. 제 생각엔 그래요. 저 다수결이 그 가장 뛰어난 결과를 가장 뭐라 그래야 되죠? 가장 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치면 그쵸? 뭐 예를 들면은 나와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독일 국민의 59%는 연방군의 자원병이 부족할 경우 이제 징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당연하겠지만 세대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이거는 세대를 욕할 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젊은 층은 본인들 부담이니까 반대가 높고요. 당연히 나이 많은 층은 이제 뭐 안 갈 거 아니에요. 설마 나이 많은 어르신들 데려,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시니어 아미에서 이제 굉장히 이 애국심에 불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독일은 그렇지 못하 보니까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 부활을 이제 하자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반대하는 그 문구들을 제가 몇 개 보여줄 텐데, 와 진짜 쎄, 얘네들 말하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연금 지급했으면서 왜 젊은이들에게 희생하라고 하냐. 제가 이렇게 센 워딩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얘네가 주장하는 내용이 주로 이런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가 어려울 때 얘네 독일 청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뭐 복지, 그렇죠?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청년들 숫자도 적잖아요. 거기를 배려한 정책은 안 하면서 뭐 안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왜 젊은이들에게 희생하라고 하냐. 이게 이 친구들이 외치는 가장 많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생각하기엔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그걸 지키러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나라를 지키라는 것도 사실 맞는 얘기죠. 아니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독일 노인들은 최근 러시아 위협이 커지기 때문에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징병제 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참고로 독일은 아주 오랜 기간 징병제를 운영하던 나라입니다. 전쟁도 한 나라니까. 냉전 시대부터 쭉 오랜 기간 징병제를 유지해왔고요. 언제 없어졌냐, 독일의 징병제가.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있었어요. 2011년이 최근이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면 진짜 최근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15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2011년에 독일 정부가 기존의 의무 복무 제도, 징병 제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때는 평화의 시대였죠.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거의 50%만 현역으로 보내줬대요. 그렇게 많은 군대도 필요 없고 50%는 좀 뭐 빼주고 41.9%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판정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전쟁의 시대고 독일은 지금 군대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청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빼줄 수 있었어요. 1988년생이 90만 명인데 그때 독일군 18만 명. 지금 2008년생은 68만 명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확 줄었죠, 90만에 비해서. 근데 필요한 군사의 수는 18에서 30만 명까지 거의, 이게 뭡니까? 한 80%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다시 만약에 징병을 하면 현역률은 엄청 올라가겠죠. 아마 80, 90% 이상으로 치솟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그럼 청년들이 반발하, 독일 청년들이 반발하는 내용을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독일 청년들은 우리를 위한 정책은 없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기사들을 보면 이래요. 엄청난 생활비 급등과 불투명한 고용 전망, 또 막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이러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 우리한테만 희생하라고 하냐, 이런 말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가가 청년들을 아무것도 배려해주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내린 어떤 방향의 결과다, 당연한 결과다 라고 얘기한 사례 만들 정도로 지금 독일에서 굉장히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독일 청년들이 평화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아니냐. 평화는 힘이 필요한 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게 수반되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야 평화 인식이 너무 나약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이들의 평화 인식이 아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군대에 가. 내가 나라를 지켜.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우리가 그런 애국심, 그렇죠,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이 열망, 이걸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거냐. 한 독일의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어디 나왔죠? 인터뷰 나온 거를 제가 한글로 갖고 온 건데, 자신들도 자유에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폭력이 없이 자유가 만들어진 세상은 얼마나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니까. 하지만 저처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조차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수호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말도 나왔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 가장 센 말인데 16세 고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 어리다 어려 이렇게 얘기했대요. 최전선으로 끌려가 죽느니 그냥 러시아의 지배 아래 살겠다. 그냥 뭐 그저 화나니까 얘기하는 거겠지만 야 아직 그래 고등학생이니까 그래 뭐 미성년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화가 나서 그러겠지만 뭐 막상 실제 전쟁이 나면은 앞장서서 막아서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금 속출하는 게 있는데요.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3,000건, 2025년에 한 3,867건, 4,000건이었는데 2026년 1분기는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니까 벌써 2,600건이 넘었다. 이대로 가면 만 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3배가 늘 수 있어요. 그거,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정부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독일 청년들을 잘 달래갖고 군대를 늘려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주의의 힘으로 가자. 자, 독일 정부는 젊은이들의 그래 요구, 아까 이제 우리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경제적 요구를 반영해서 이 급여를 올려줍니다. 월 최대 3,144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450만 원 정도 되죠. 기존 제도보다 거의 900달러, 100만 원 이상, 한 150만 원 이상 많은 금액을 배정을 했다. 그리고 당장 입대하면 추가적 혜택 4,500,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4,500달러야? 장난 아닌데. 야, 무슨 한 700만 원이 넘네. 자, 바로 입대하면 요 700만 원 가까운 운전면허 취득 비용 국가에서 지원. 오케이, 콜. 요것도 해 주고요. 그리고 그 군대 와서 너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자, 그러면 숙박 무료, 식사 무료. 그럼 뭐 당연히 무료로 해 줘야지. 아니, 숙박과 식사 비용을 내돈 내고 먹어야 되나? 아, 요거 말고 각종 추가 교육도 무료. 좋습니다. 각종 그 예전에는 그 뭐 방공 교육이나 수류탄 투척 사격 교육 뭐 이런 거. 자, 이런 거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유격 이런 것도 무료로 해 드리고요. 행군 이런 것도 추가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 비용 많이 든다. 앞에 조교 몇 분 가야 되는데 야, 뒤에 그 앰뷸런스 대기예요. 야, 다 무료. 뭐 이렇게 행군도 무료. 추울 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겨울에. 자, 그런 것도 다 해 드립니다. 아, 조교 이런 것도 눈 치우고 뭐 그런 것도 다 이제 무료로 저희가 교육을 다 해 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거 이제 무료로 이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많은 거 무료로 해줄 수 있어요. 요즘에 또 아유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는 요즘에 그 드론 이런 거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도 무료로 하는데 50만 드론 전사 요즘에 그런 거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점이 생길까요? 자 병역 문제 선진국인 대한민국 분들이 한번 바로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죠. 병사 월급을 크게 늘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현역 들어오면 늘려줄게.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야 기가 막히네. 역시 형님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기존 현역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받아와요. 뭐야? 나는 그저인데 쟤는 이만큼 해 말해줬나 이거? 나 1년만 늦게 들어왔으면 이만큼인데 쟤는 이게 나보다 이건데 아니 쟤는 짬이고 쟤는 2등병이고 나는 그 병장 지금 상병 말년인데 저게 말이 화가 난단 말이야. 야 이거 말이 돼? 특히 뭐 우리 치면은 뭐 하사관 뭐 그런 분들이겠죠. 독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훈련병이 교관보다 급여가 많은 게 말이 되냐? 과집 대원 훈련병이 이제 2등병에서 뭐 다 알려지는데 나보다 많이 받아 교관보다 급여가 많냐? 라는 내부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우리도 뭐 하사관보다 이제 그 용사들의 급여가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잠깐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하사관분들 이제 급여 다시 올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작하고 있는데 독일은 아직 초짜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아마 우리처럼 부사관분들 같이 올려주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분란이 생겨요. 아까 전에 뭐 청년들이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분란도 있고 또 뭐 높여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또 그렇죠. 부사관분들의 또 불만도 있고 딱 그러면 다 해줘. 자, 그럼 자 이제 오케이. 의무 증집하면 되지? 아니죠. 이번엔 또 독일에서는 또 불만이 생깁니다. 무슨 불만이 생길까요? 남성들의 분노가 확대된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없던 거를 만드는 거니까. 남성은 앞서 말한 병역 관련 설문조사에 무조건 응답해야 됩니다. 의무인데 여성은 답변하지 않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죠. 자, 독일도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독일 남성은 자동으로 이제 의무 복무 대상으로 등록이 의무는 아니죠. 지금은 만약 전쟁이 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죠. 하여튼 복무 가능 대상으로 등록이 될 텐데 이거 순차 검사도 그렇고 예스와 노우도 그렇고 다 남성만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특히 독일은 이런 게 센 나라죠. 뭐 평등 이런 게 되게 센 나라다 보니까 양성평등이라더니 왜 새로운 증명제는 남성만 부담을 하냐 책임 역시 평등하게 나눠야 될 거 아니냐, 법과 제도가 왜 평등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독일 헌법에 여성의 국방문은 아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써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의 2항인데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 헌법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법으로 안 돼. 그럼 헌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저거를 바꾸려면. 근데 헌법을 바꾸려면 모든 나라 그렇지만 당연히 의회의 3분의 2를 오케이를 받아야 돼요. 독일이 국민투표까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3분의 2의 국민투표까지 해야 돼. 이게 되겠냐라는 문제가 있죠. 3분의 2의 국민투표까지?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3분의 2가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죠. 현대 정치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 징병을 위해서 3분의 2가 모여서 한다? 표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독일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죠.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미션에 가깝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라는 내용이 많이 있죠. 자, 물론 최근에 독일에서 하도 시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독일의 주류 정당들 내에서도 여성에게도 그런 병역 관련 어떤 의무를 지는 게 어떠냐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논의를 해보자고 결정이 된 건 아니고. 하지만 쉽지 않죠. 이거는 급진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고 반발이 크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은 이분은 의원입니다. 독일의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근 강제나 의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 물론 첫 번째는 독일 헌법에 적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성을 향한 모든 불평등이 아직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고 나면 징병 논의를 할 수 있다. 뭐 임금, 보육, 부양 이런 것들이 매우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소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한 정치인도 있지만 반대로 말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주지사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무 병역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돼야 된다. 평등의 시대에 당연한 일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갑론을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쭉 여러 가지 분란을 얘기했는데 아직 징병제를 안 했거든요. 아직 안 했어요. 하려고 이제 군부를 때우는 거잖아요. 때우는 와중에 이미 온갖 사회적 갈등에 휩싸였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런 표현이 납니다. 징병제 제도에 대한 논쟁은 현재 독일 사회를 찢어놓고 있다. 찢었다. 아니, 좋은 말로 찢었다가 아니라 나쁜 말로 찢었다. 찢었어. 시위대가 들고 나온 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메르츠 총리. 이게 메르츠가 메르츠 총리입니다. 메르츠 총리를 최전방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나가라라고 쓴 거잖아.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징병제가 도입도 안 됐는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온갖 뭐 분노, 갈등, 지금까지 우리한테 왜 나만 뭐 이런 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게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징병제 도입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지금까지는 오히려 내부 분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죠. 사회적 갈등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거꾸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 이대로 가면은 실제로 바깥에서 누군가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내부에서 독일이라는 이 엄청난 신뢰의 국가가 선진국 중에 선진국, 신뢰로 똘똘 뭉친 국가의 대명사 그런 게 독일인데 독일의 어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내려가고 있다. 사회적 통합에 저해가 되고 있다. 최근처럼 독일 정치권이 젊은이들의 관점을 계속 무시한다면 갈등은 점점 확대되고 징병제 도입도 못하고 오히려 외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나라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참.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는 게 이제 얼마나 중요하고 이제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큰 희생을 가져오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